2023년 올해 이제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회 이제 성도 52명이 10박 11일 그 여정으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 지역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엔 이름이 이제 터키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튀르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터키가 더 편해서 그냥 터키라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스 그 지방을 52명이 두 대 이제 버스에 이렇게 나누어 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지 여러 군데,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에는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말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이런 생각에는 다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몇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요한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일곱 교회, 이런 교회에 보낼 편지를 에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러 도시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계시록이 일곱 교회, 이걸 이제 따라가면서 여행을 했어요.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우리 교회 이제 한 자매님이 여행을 이제 마친 이후에 돌아와서 저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 가운데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지중해, 우리가 보통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고, 거기 이제 왼쪽은 그리스고 오른쪽은 터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위에 빨갛게 이제 돼 있는 데가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옛날엔 콘스탄티노플, 그 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왼쪽은 유럽이고 이스탄불 오른쪽은 아시아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한 도시에 뭐 한 20-30%, 20%는 유럽이고 나머지는 아시아고, 이렇게 한 도시 사는 사람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배를 타거나 차로 아시아하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그리스 저 밑에 있는 아테네 갔다가 그 옆에 이제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위로 쭉 이제 올라가서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 수도원 있는데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요 콘스탄티노플 전에 터키하고 그리스 국경이 있습니다. 그 국경 넘기 바로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과거에 아주 커다란 그런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이 비두니아,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이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아니고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직행해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사모드라게에서 유럽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네아폴리스입니다. 네아폴리스. 그래서 네아폴리스 거쳐서 국경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들어와갖고, 그래서 에베소, 뭐 라오디게 같은 거, 필라델피아 여기 다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움에서 저 끝에 가면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거기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약 3,000km 정도를 버스를 타고 정말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데를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터키 여길 가니까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뭐 불가리아 정교회, 하여튼 그 지역에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터키에 가서 많은 교회들 이런 걸 봤는데, 터키가 지금 이슬람 땅인데 그 많은 유물들이 다 정교회 유물들이에요. 정교회, 옛날에 동방정교회, 그 교회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그리스 같으면은 정교회가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정교회가 많고, 아, 국교는 아니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거의 뭐 98%, 어떤 사람 뭐 95%가 그냥 나는 정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방정교회가 뭔가, 그래서 동방정교회들도 여러 군데 갔고 또 사제도 보고 그 다음에 수녀도 보고,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동방정교회 이제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또 그림 넘겨 보시죠.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톨릭 교회하고 비슷하게 고위 성직자가 되면은 하여튼 뭐 왕관도 쓰고 하여튼 무슨 종교 놀이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녀들도 하여튼 가톨릭 교회의 그런 수녀들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제가 구약 시대 제사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도원이라고 하는데도 여러 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여기 중부 지역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메테오라에 이렇게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수도원인데 요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세요? 조그맣게 사람들이 있는 거. 저 산 꼭대기에 하여튼 어떻게 돌을 날랐는지 돌을 다 날라다가 또 저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암은 괴속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하여튼 여기를 어떻게 뭐 벽돌 같은 거 올려갖고 저렇게 이제 정교회를 다 지어놓고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봤던 그런 제사장, 수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런 기암 절벽 같은데 어디에다가 하여튼 또 기기묘묘하게 뭔가 이제 굴을 파고 저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중세에도 그러고 뭐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데가 이제 또 있고, 또 가서 보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그런 바위 꼭대기에 어떻게 저렇게 뭐 교회당인지 수도원인지 저런 걸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렇게 중세에다 저렇게 이제 지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굴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수도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유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봤습니다. 그리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터키로 넘어가서, 그래서 터키 저 중간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갑바도기아 열기구 타는 데 이런 데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괴렘의 동굴 이런 데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그 도시 아니면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생긴 이런 어떤 바위들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 저 밑에도 보시면 사람이 요만하게 있는 거 보이죠? 요만하게 있고 저 산 같은 데 굉장히 높고 하여튼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데, 저런 데가 다 동방정교회의 교회예요. 예를 들어 그 다음 그림을 또 가서 보시면 저기는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저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동방정교회 과거의 교회였다. 그래서 저런 데를 이제 가서 보시면 안에 또 넘기시면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프레스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회벽 같은데 이런 데다가 칼라로 다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림을 동방정교회는 우상은 안 되고 성화는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우상단지는 없는데 우상단지를 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벽에다가 뭐 하여튼 천장에다가 다 이렇게 칼라로 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보시죠. 뭐 이런 그림들, 뭐 주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뭐 침례자 요한, 뭐 열두사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저 위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보시죠. 가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굴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고, 그 가이드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저런 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러면 밑에서 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소변 또 밑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2년 동안 수도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그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아니면 수도하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암자 비슷한 건데, 하여튼 높은 저런 데 가서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렇게 고독하게 수도 생활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번에 이건 제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림을 이제 따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보시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 뭐 전형적인 이와 같은 그 카톨릭 교회 이런 그 성당하고 비슷한 이런 스타일의 이제 그림이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회당 안에 이제 저런 그림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보시죠. 이거 다 우크라이나 뭐 최고 동방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아마 수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황제처럼 하여튼 교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홀, 왕이 드는 이런 지팡이 같은 거 뭐 들고 하여튼 종교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무슨 하여튼 성직자들인데, 무슨 컬러풀한 무슨 옷을 입고 또 금관 같은 걸 쓰고 하여튼 이런 일을 지금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서 보시면, 천주교하고 이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촛불을 잔뜩 켜놓고, 그러고선 무언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20개, 15개 정도 지금 보여드렸는데, 금방 이거 동방정교회는 카톨릭 교회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위키백과에 가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계 인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키백과의 통계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이 얼마쯤 있냐 하면 23억에서 한 26억쯤 있다. 지금 전체 인구가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하여튼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를 기독교계,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이티가 아니라 크리스텐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13.4억이 되니까 13억 4천만,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전 세계 기독교계 인구 중에 과반수 이상이 로마 가톨릭 교회 계통이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한 2억 2천, 뭐 러시아, 그리스, 뭐 불가리아, 뭐 등등 해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다 해서 한 2억 2천만. 그 다음에 개신교로 분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총 23억에서 26억쯤 되는 인구가 하여튼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다. 자, 카톨릭이 13억 4천만, 동방정교회가 2억 2천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몇 장의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과연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일까? 예수님이 저런 교회를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25년이든 30년이든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혼신의 힘을 이렇게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저런 스타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쳤을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런 교회에도 구원이 있을까?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동방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기독교의 차이 이렇게 잡고 소아시아, 그리스, 성지순례, 여행, 뭐 총정리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제 잡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지구에 이제 태어났고 예수님의 교회에 또 속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동방정교회,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개신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또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지순례, 뭐 이스라엘을 가든 아니면 이런 터키, 그리스 이런 소아시아를 가든 어쨌든 성지라고 하는데 이런데 가서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사대, 필라델피아, 고린도, 빌립보 이런 데 이제 가면 예전에 있던 교회의 터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방문하면서 여기가 정말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냐, 여기가 정말 사도 요한이 세운 이와 같은 교회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대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이고, 지금 교회터 등이 남아있는 것은 대개 313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세워진 세속 교회들의 잔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터키의 이제 수도 이스탄불, 이스탄불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고, 콘스탄티노플이 330년에 저 도시로 수도로 옮기게 되는데 로마에, 그 전에는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티움. 자, 여기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 소피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아야 소피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금은 이슬람의 지금 모스크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정면에서 이제 또 본 거예요. 여기 이슬람 첨탑, 첨탑 미너렛이라고 하는 이런 첨탑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원래는 주후 500년경에 저 건물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때 동방정교회 아니면 그냥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있던 그런 교회로 저게 지어진 건데,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그래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으로 변해서 여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3년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에요. 저 터키 땅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 이전에는 그리스 제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많은 문명이 다 로마 제국 문명, 그리스 제국 문명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있어야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그냥 남겨놓고 그래서 사람들 구경 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당으로 지어졌는데 1453년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슬람교 모스크로 저걸 바꾸니까 이런 이슬람 첨탑을 저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다. 그 안에를 들어가면은 저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돔이 이 직경이 31m, 직경이 엄청나게 커요. 가서 보니까 높이가 56m, 56m면은 한 18층, 한 3m 정도, 우리 뭐 아파트 잡으면은 한 18층 정도 높이에요, 높이가. 예, 그 다음에 길이가 81m, 너비가 72m, 이렇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지금 그냥 평수로 이야기하면 1767평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여기 앉아 있는 거, 요 앞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400평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4배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건물을 우리나라 초가집 짓고 삼국시대에 만든 거예요. 삼국시대 아시겠죠?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2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짓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56m 높이에 완전히 다 대리석으로 돼 있는 저거 도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다 해서 저렇게 도움을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로 저걸 이제 지어 놓은 겁니다. 자, 누가 지었냐 하면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유스티니아스 황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32년부터 537년까지 6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건설하고 그래서 동방정교회 공식 예배당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 동방정교회에 말 그대로 본부가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건물이 저 성 소피아 이제 교회예요. 말씀드린데 1453년에 이 오스만 터키 이쪽에 이제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첨탑이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쭉 되면서 오스만 터키 아니면 오토만 제국이라 하는 데가 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해서 몇백 년간을 이 땅에 이제 존속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1923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이 터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케말 파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이슬람 국가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터키를 세속화 국가로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세속화 국가를 만들면서 저 성 소피아 저 교회를 박물관으로 이제 개방을 했어요. 박물관 이렇게 이제 개방을 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갖고 그래서 지금은 모스크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규모 저런 거를 어떻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무슨 뭐 기중기가 있는지 하여튼 어떻게 뭐가 있는지 저걸 들어다가 저렇게 이제 쌓아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건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참 너무 놀랍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기독교회라고 착각을 할까봐 그게 이제 제가 염려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냐.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규모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오늘 아까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120명인가 죽은 그 교황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시체가 다 그 안에 다 지하에 쌓여 있거든요. 네, 그 시체를 모아놓은 그런 데가 지금 베드로 사원이에요. 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그렇죠? 네, 아니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건물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이제 그래야지 그런 저런 생각 없이 이게 예수님의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시면 안 돼요. 특히 이스라엘 여행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있는 것들 거의가 다 로마 가톨릭 유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와서 진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성지 순례 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교는 없어요. 국교는 국교를 정할 수가 없죠, 헌법에. 그런데 95%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98% 이상이 본인은 그리스 정교의 교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이 뭐냐, 그리스 정교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 정교의 교인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믿음 생활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는 이게 문화예요. 문화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없다. 거기서 아주 좋은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를. 그래서 거기는 사제들 다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400년경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설교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뭘 합니까? 교인들, 자,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인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하는 거냐? 사제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드려주면은 이 사람들은 사제들이 대신 했으니까 우린 예배를 드리고 우린 거기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면에서 착각을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종교 축제일에만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이제 있을 뿐이다. 예. 또 러시아 정교회, 뭐 세르비아 정교회 이런 데는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로 지켜요. 달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582년부터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는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탄절도 다른 날 지키는,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종교 축제일에만 뭐 1년에 한두 차례 교회 간다고 해서 얼굴을 내미는 그런 형편이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사제들이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구약시대 형태의 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동방정교회 1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방, 동방의 반대니까 서방 카톨릭교회 이런 얘기하고, 서방 카톨릭교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개신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개신교회. 아마 새롭게 개혁을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개신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니까 사실은 한국교회라고 이야기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로마 카톨릭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믿음과 실행면에서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뿌리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독립된 이와 같은 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 독립된 이런 침례교회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이런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뿌리도 서로가 달라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터키를 여행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예,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98%가 이슬람교도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구나 하고 거길 갔는데 우리가 가서 구경한 거는 물론 이슬람 사원도 있고 뭐 첨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슬람 지역에 갔는데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은 옛날 로마 제국에, 동로마 제국에 특히 거기 있는 교회 수도원을 이제 본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도시들을 우리가 가보고 거기 있는 교회 터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게 지금 터키 거기 남아있는데 그 터키 이슬람 터키 말고 과거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로마 시대 그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 이런 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럼 로마 제국, 그러면 일단 로마 제국,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이, 로마 제국도 지금 네 개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조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개신교회는 무언가 도대체,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세운다고 한 내 교회가 아까 얘기한 그런 형태, 구약식 그런 교회일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다고 한 교회 혹은 그 믿음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트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트가 한자가 되면 기독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교회도 기독교인가? 여러분, 예, 동방정교회, 카톨릭교회도 기독교인가? 아니면 기독교계에 속한 어떤 단체인가? 개신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히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뭔가? 교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자,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전에 거 한번, 예, 올려봐 줄까요? 예, 거기 가서 보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 가서 보면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앞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때까지는 교회가 없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는 없던 그 교회, 근데 예수님이 세운다고 하는 그 교회, 예, 그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태동이 된 이와 같은 교회, 이걸 우리가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아까 뭐 성소피아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교회, 그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면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많잖아, 에베소에.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25만에서 뭐 3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게 한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뭐 200명이든 얼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 그게 에베소 교회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 여행에서 사도 바울 당시에 있던 교회 터 이런 거 찾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엔 가정교회 핍박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모든 흔적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커다란 예배 터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잔재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회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사. 신학교 가면 이제 교회사를 배워요.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하는 교회사. 또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교보문고니 이런 데 가면 여러 사람들이 적어놓은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 교회사, 이게 진짜 교회사인가?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변천해 갔는지를 심각하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교회라고 불려요. 근데 이거는 구약식 교회예요. 구약식 그런 형태의 교회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나 열두 사도나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나 열두 사도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구약식 교회, 예수님이 구약식 교회를 폐지하고 신학교회를 여신 분인데 동방정교회, 카톨릭교회 같은 이런 구약식 교회, 제사장이 남아있는 이런 교회, 이런 거는 그분들의 머릿속에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교회다. 이 선도를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가서 보시면 이쪽으로 가는데 맨 위에 AD 3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열두 사도가 이제 선교여행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의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얘기해요.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생겨났다. 알겠죠? 여러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네로 같은 이런 나쁜 황제,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지금처럼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건물교회를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교회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동굴에서 몰래 모였다가 다시 집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왜 기독교를 공인하냐. 로마 제국을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모든 이교도들 이런 사상과 기독교를 이제 합쳐갖고 이렇게 해서 내 통치 수단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313년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분리가 생겨나요. 저 위에 빨갛게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넓은 길을 택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교회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구약식 교회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국가교회라고 얘기해도 좋고, 교회 국가라고 얘기해도 좋고, 이런 것이 AD 313년에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이런 그 재정일치, 신정정치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같은 황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 공의회를 개최해요. 니케아 공의회, 이런 공의회를 개최를 해갖고 거기에 의장을 해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다 누가, 불신자 황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된 거다. AD 313년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저 위에 있는 저 교회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일,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 313년 이후에 세상과 그 다음에 교회가 짬뽕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게 짬뽕이 된 국가교회, 교회교, 아니면 교회국가, 이게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를, 이걸 가르치는 거를 그걸 교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기독교는 AD 30년에 시작이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그렇죠? 데살로니카에서, 이런 모든 데 이렇게 보냈던, 이 말씀 선포하고 한 이 교회는 이 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위.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 순교 많이 당하고, 또 밑에 있는 교회교 이쪽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박멸하다시피 해서 세상 기록에는 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형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기록에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회 역사인데 이건 몰라요. 모르니까 뭐만 가르치냐.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밑에 있는 세속교회, 아니면 정치와 종교 이런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교회 역사를 교회사라고 해서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교회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공교회. 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했어요. 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로 난 다음에 어떤 황제가 등장하냐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서 379년부터 395년까지 이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해요. 자, 이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일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기독교 공인해서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일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8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니케아 신경을 신봉을 한다. 니케아 신경, 이거는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도출이 된 이와 같은 그 신조를 모아놓은 게 니케아 신경인데, 난 세례받고 이제부터 니케아 신경을 신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380년 2월 28일에 교회 당국자들에게 이런 방구 말 한번 자문도 구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이 니케아 신경을 신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마 제국에서 살려고 하면 니케아 신경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국교를 정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설을 믿는 거, 이게 이제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뭐 등등 해갖고 이단 아리우스파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국가 통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이게 하나가 딱 돼야지, 이게 아리우스파가 있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고 이러면 국가를 통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믿는 거, 이게 정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기독교인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한 말이 카톨릭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카톨릭, 그리스 말로는 카톨리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상으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키백과의 테오도시우스 1세 편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로마 카톨릭 교회 말고, 알겠죠? 원래 카톨릭 교회 이야기하는 게, 원래 카톨릭 교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공교회라고 얘기하고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교회, 보편교회의 특징은 뭐냐? 니케아 신경,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믿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위키백과로 가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 된 위키백과에 가서 공교회라고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공교회는 여기 가서 본 것처럼 공교회 아니면 보편교회,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고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카톨리케, 카톨리케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하면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AD 313년 니케아, 기독교 공인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이와 같은 그 신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12세기, 13세기 넘어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 그랬고, 여기 세상과 하나가 돼서 밖으로 나와 있던 황제가 다스리던 이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카톨릭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어 카톨리케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등장한 국가교회를, 그거를 카톨릭교회, 공교회, 보편교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냐? 공교회주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공교회주의 아니면 보편교회주의를 믿는데, 이거는 뭘 믿는 거냐? 사도들의 전통인 신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지침인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과 함께 사람들이 만든, 특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공회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이와 같은 교회다, 그리스도를 따른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 카톨릭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을 공교회, 보편교회.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 교회의 동방 전통을 따르는 동방정교회와 서방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회와 천주교회에서 나온 개신교를 아우르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칭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편교회, 공교회, 카톨릭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처음엔 따로 없었어요. 그냥 카톨릭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11세기에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기 교회교가 쭉 가다가 그러다가 둘로 나뉩니다. 예, 이게 11세기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방정교회하고 예, 그다음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뉘기 바로 그 전까지 그 전까지의 그 교회를 그거를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름을 본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위키백과에 가서 공교회 편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주의 혹은 천주교주의는 1224년에서 1274년경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토미즘이라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 해서 이 사람의 이론을 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3세기에 등장했거든요. 그 이후에 주장이 되는 게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나누어지기 전까지 313년부터 요 부분을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엔 그거를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거 이후에 100년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야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교회주의 이거 한다고 한 사람들은 일곱 개의 공의회를 신봉하는 거예요. 공의회의 결정을 신봉하는 거예요. 자, 가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위로 올려보시죠. 가서 보시면 아까 교회사에서 이 밑부분 알겠죠? 이 밑부분이 카톨릭교회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공교회의 일부가 나중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돼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개신교회가 나오죠. 이렇게 파랗게 여기서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공교회 아니면 공교회의 일부가 남아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약교회는 저 위에 빨간 거는 공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알겠죠? 사도바울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열두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형태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자, 공교회는 일곱 개의 공의회 이 신조를 중요하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곱 개 공의회가 이제 열렸는데 지도 한번 가서 다시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 이거를 첫 번째 일곱 개 공의회다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영어로 에큐메니칼 카운슬이라고 얘기해요. 에큐메니칼 카운슬. 이 에큐메니칼 카운슬이 제1차 니케아 공회 가서 보시면 여러분 저기 콘스탄티노플 요 유럽하고 아시아 사이에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빨간 게. 그중에 좀 왼쪽에 있는 게 그게 콘스탄티노플이고 그 밑에 있는 하나가 니케아고 그 밑에가 칼케돈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피서스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일곱 개의 공의회가 다 어디에서 열리냐 지금의 터키 땅 아니면 동로마 제국에서 이게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하고 모든 공의회는 다 동로마 땅에서 열리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니케아 이런 게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예요. 칼케돈도 터키에 있는 거고 다 터키에 지금 있는 거다. 에베소도 물론 터키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로마 제국에서 일곱 개의 이제 공의회가 열렸는데 1차 열린 게 니케아 공의회 325년 부터 시작해서 2차 니케아 공회가 787년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325년부터 787년 사이에 이 공교회가 7개의 공의회를 엽니다. 7개 공의회. 이 공의회 7개는 누가 소집 명령을 내리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 그럼 이 회의는 누가 주도를 하냐? 자, 어디야?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주교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문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걸 했냐? 신약성경이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모든 문서는 다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도 되고 말도 다 그리스 말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의회를 여는데 이해하시겠죠? 이런 형태 일곱 개 이제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 공교회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예요. 콘스탄틴 포함해서 대다수 황제는 그런데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황제가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일곱 개 공의회를 이렇게 열라고 소집 명령을 내려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황제는 이런 일을 하냐? 황제의 가장 큰 이 목적은 로마 제국의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믿는 바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안정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공의회를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25년에 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누가 소집을 했냐?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해갖고 그 로마 제국에 있던 318명의 주교가 어디에 모여? 니케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 모여서 아리우스 주의를 배격해요. 예수님은 과거에 성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주의,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이거든. 이거 이단이다.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 교리를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3년에 에베소에서 또 공회가 열렸어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를 다루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한 이와 같은 이단이 있었어요. 이거를 네스토리우스 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을 배격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좋았어요. 근데 무슨 결정이 내려지냐? 에베소에서 마리아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마리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일이 에베소 공회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다. 이게 공교회가 믿는 거예요. 자, 451년에 칼케돈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 예수님에게는 신성밖에 없었다. 인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배격을 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칼케돈 신조를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어찌됐든 황제로서는 하나를 정통교리로 만들어야만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의회를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공교회, 엄밀한 의미의 보편교회, 이제 카톨릭교회 말고 로마 카톨릭교회 말고 그냥 엄밀한 의미의 카톨릭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그게 언제부터요? 313년. 이거부터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분열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 1054년에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요때까지 존재했던 로마 제국 내의 교회는 요거는 카톨릭교회,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313년 기독교 공인,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쪼개지는 게 1054년. 요때까지 엄밀한 의미의 요때까지가 카톨릭교회, 공교회, 그 다음에 보편교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편교회, 카톨릭교회 특징이 뭐냐? 중심지가 하나가 있어요. 중심지는 어디냐?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공교회주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그리고 수도를 330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 수도 옮긴 그 전의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터키가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는 그걸 이스탄불로 지금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돼서 새로운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이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의 전체를 다섯 개 교구로 나눠요. 다섯 개 교구.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로마, 그다음 저 위에 2번이 콘스탄티노플, 3번이 안디옥, 4번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5번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교구로 나눴는데 이 교구 중에 특별히 어떤 교구가 더 뛰어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런 교구인데 특별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황제가 지금 어디 살아요?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회의 주제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저 왼쪽에 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저게 쉽게 얘기하면 서로마 제국이고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나머지 빼고 이쪽은 동로마 제국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대 대교구의 교회는 실제로 하나의 교회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묘한 게 지금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뭐 여러 정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의 최고 본부가 지금 어디에 있냐?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에 있어요. 이스탄불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 국가 수도에 동방정교회 최고 본부가 지금 콘스탄티노플, 거기 이스탄불에 와 있다. 왜 그래? 이게 공교회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 이슬람 국가의 중심 거기에 지금 그리스 종교의 동방교 이런 종교의 본부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의 이단이나 다양한 신학사조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11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지역적 협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교회를 유지했어요. 그 교회를 교회사적으로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카톨릭 교회, 공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 공교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이게 그리스 코이네어, 그리스어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어, 코이네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신학 용어는 다 이걸 써야 된다. 예, 신약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교회 용어도 다 코이네 그리스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다섯 개 교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 하나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는 무슨 말을 쓰냐? 라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라틴 말. 이 라틴 말을 쓰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쪽에 이제 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쓰는데 교회의 모든 건 다 뭘로 이루어져요? 헬라어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가 여기가 그리스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있던데 뭐 터키 지역 밑에 시리아 뭐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런 데 모두가 로마 제국 전에 다 그리스 제국이었어요. 이렇게 돼서 언어가 이미 코인에 그리스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로마는 언어가 지금 라틴어인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데서 환영할 만한 일상적인 그런 언어였는데 이 로마 저기 로마가 있는 로마 교구가 있는 저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외국어인 거예요. 이 헬라어가. 그래서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언어 문제, 그다음에 문화 문제 이런 것이 생기면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동로마 제국하고 동방 정교하고 서방 이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리가. 이 분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오케 논쟁. 우리나라 말로는 필리오케 아니면 필리오케 이렇게 돼서 그 논쟁이 일어나요. 니케아 신경의 한 부분 아들로부터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동방정교에 믿는 거하고 이 카톨릭교에 믿는 바가 달라서 1054년에 이 두 개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뭐 때문에 그런 거?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쪽에 있는 로마는 라틴어 이쪽은 헬라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겨서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공교회가 믿음 고백을 할 때 그 믿음 고백의 핵심은 뭐냐? 그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 니케아 신경에서 뭐가 나오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 자, 그 사도신경 옛날 거로 가서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쭉쭉 이게 나오면서 맨 끝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사도신경이. 그렇죠? 예,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반 교회 다닐 때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거를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새번역으로 돼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사도신경을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다 어떻게 돼 있냐.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라든지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교회는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얘기할 때 저 카톨릭 교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알겠죠? 아까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일곱 개의 공의의 결정사항 그렇죠? 이것을 믿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가 거룩한 이와 같은 공교회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고 있어요? 아니죠. 이 거룩한 카톨릭 교회는 313년부터 1053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던 국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 외우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는 공교회 개념이 가득 찬 그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천주교회, 개신교회, 동방종교 같은 이런 스타일의 이런 교회는 이거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단 판정의 기준이 뭐예요?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그렇죠.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이 공교회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공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저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 베드로가 세운 교회 이 순교하면서 믿음의 길을 그대로 신학교회에 있는 원리를 따라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공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기독교회 그리스도교 기독교 얘기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까지 313년에 세상과 결탁하고 밑으로 나가서 세상과 그다음에 종교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국가교회가 있어요. 국가교회 이렇게 해서 1054년에 동방교회 그다음에 서방교회가 분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존속하던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카톨릭 교회다. 이 카톨릭 교회 그로부터 100년쯤 지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톨릭 교회 그러면 지금은 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원래 카톨릭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부터 시작해서 황제가 만들어오는 이런 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그걸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로마 서로마 분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죽게 돼요. 죽으면서 이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두 명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장남은 그래도 이제 힘이 있고 그래야 되니까 넌 동쪽을 차지해라. 콘스탄티노플이 이게 가장 강력한 이런 도시고 하니까 넌 동쪽의 황제를 하고 그다음에 차남은 저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저 서쪽의 황제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동로마 서로마가 395년에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의 로마 제국이었는데 395년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서부는 말씀드린데 이탈리아 교구가 서부에 속해 있고 이탈리아를 뺀 나머지 네 개 교구가 또 있었다 그러죠. 이 모든 거는 동쪽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로마 제국에 이제 속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나뉘어졌는데 서로마 제국은 395년부터 존속하면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476년에 게르만족 등등 여러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역사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몇 년에요? 476년에 없어져요. 자, 수도는 로마가 아니고 밀라노가 수도예요.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밀라노가 처음에 수도였고 나중에 라벤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수도가 되고, 이 서로마 제국의 유산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라고 하는 걸 유산으로 인류에게 남겨주게 된 거예요, 이 서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야만족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게르만족속 가운데 하나가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이런 족이 있어요. 이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1세라고 한 사람이 481년부터 511년까지 이제 왕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그러한 나라를 프랑크 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세기 초기에 서유럽과 중부 유럽을 거의 통일했던 그런 나라로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 그게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기초가 되는데, 교황의 권위가 서쪽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서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이 프랑크 제국의 샤를마뉴 대제, 프랑스 말로는 샤를마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우리가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서로마 넌 황제가 되라. 지금 서로마는 없어졌잖아요. 동로마는 지금 남아있는데, 너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라.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그러한 걸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화가 난 거죠. 로마 제국 이제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로마의 주교 이 교황이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을 이걸 로마 제국으로 만드느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157년에는 이렇게 만든 로마 제국이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해서 Holy Roman Empire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스스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칭하고, 그리고 칭하고 있는 이 나라는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마 제국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자기 뒤에 왕국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왕국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레오 3세 이후에 모든 황제, 유럽의 모든 황제, 동로마 제국 빼고 교황의 인정 없이는 즉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레오 3세가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하고 바티칸 시국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교황령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로마의 주교가 본인을 뭐라고 불리냐, 폰티펙스 맥시머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자신을 불렀어요. 저 폰티프라고 하는 말이 교황이란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 말은 원래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그런 칭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이 카이사르의 호칭이 뭐냐? 폰티펙스 맥시무스예요. 근데 이 로마의 주교가 내가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고, 지금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프란체스코 교황이에요. 프란체스코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본인 동정 같은 거를 저렇게 만들어서 내가 저렇게 아주 최고로 높은 이와 같은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것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오누스라고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공화정을 폐지하면서 이제 로마의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기가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거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고향에서 조세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했던 황제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사람이다. 자, 이렇게 돼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와 같은 제국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쭉 제국이 진행이 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330년에 제국이 너무 커졌어요. 제국이 너무 커져서 로마를 수도로 하면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중심쯤에 수도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 뉴 로마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가 이제 됩니다. 자,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 계속 존속해서 1453년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 동서 분열 이후에 로마 제국은 그냥 동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런 거 모두 포함하는 거 이게 동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나 아니면 터키에 가서 과거의 유물들을 보면 다 로마 유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동로마 제국의 유물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의 일종인 프랑크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 존재해요. 이 왕국에다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교황이 주게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신성하다고 해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되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다. 자, 그럼 동방정교의 이름은 뭐냐? 다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자, 로마 주교, 로마 교구, 교황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만 가톨릭, 진짜 모든 정통을 따른 우리만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근데 교구가 몇 개가 있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있었는데 로마의 교구는 별거 없는 그 나머지 콘스탄티노 이쪽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니들은 사이비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정통, 저기 너 올소독스, 이게 정통이란 뜻이죠. 정통. 그래서 이 동로마 쪽에 있던 네 개의 교구, 여기 있던 교회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사이비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뭐로 부르기 시작한 거야? 정교회라고 부른 거야. 올소독스 처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정교회, 우리는 정통교회고 니네는 사이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카톨릭교회는 우리가 그 카톨릭교회 모든 전통을 다 가지고 로마에 이 모든 걸 두고 있으니까 이름이 로마 카톨릭이다 이제 이렇게 변천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동방정교회 카톨릭교회 구원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동방정교회 카톨릭교회는 이 그림의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해요. 지금도 제사장 체계가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체계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다.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나옵니다. 구원 문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 문제는, 예, 개신교회 구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천주교의 많은 잔재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공교회 개념을 가지고 나와요. 공교회 개념, 예, 사도신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카톨릭 교회와 종교 통합을, 공교회니까 같은, 예, 동방정교와 같은 공교회니까, 그래서 WCC, 예,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이런 걸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저기 노랗게 돼 있는 저게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거하고 여기 밑에 파랗게 돼 있는 이 공교회, 카톨릭교회, 그 다음 개신교회, 여기에 특징이 뭐냐? 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교황이 다스린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노란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파란 거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 WCC, 공교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 예, 2021년, 하나 넘기세요. 예, 2021년 12월에 예, 교황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정교회 수장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 종교통합합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예, 같은 공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럼 위로 다시 한번 올려서, 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저 위에 빨간 거 있잖아요. 저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저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는 성경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역사는 역사적인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누가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탄압했을 것 같아요? 공교회. 공교회가 가장 많이 탄압하고 그 다음에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 칼빈 등 이런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제침례교회라든지 이런 성도들을 많이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데 왜 그럼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를 순례를 가는가? 왜 가느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당시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 이게 기록이 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가서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제대로 깨닫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유익하다. 예를 들어 터키 땅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걸 그거를 다 지금 끄집어내서 그래서 다 지금 복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시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또 지금 완전 폐허인데 그 당시에는 5대 도시 인구가 얼마쯤 되는 25만에서 30만 된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뭘 이해해야 되냐? 다이애나 신전. 우리 개혁성경에 아데미 신전이랑 나와 있는 이런 걸 이해해야 돼. 지금은 저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게 세상의 7대 불가사의 한번 그림을 한번 이런 형태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나 여신을 모시던 이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2년 3년 동안 두란노 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기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우리가 보러 가는 거예요. 성 소피아 이런 교회에 가면 저기 있던 기둥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옮겨다가 그 소피아 사원을 짓는다 그쪽으로 다 옮겨놓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특히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한 사람이 다이아나를 위한 이런 무슨 뭐 선물함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이 극장에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극장이 어느 정도 지금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저게 복원했는데 얼마 2만 5천 명이 앉아있는 저런 극장 저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위대하다 몇 시간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사도바울 거기 들어갔다가 죽는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네아폴리스 등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한 종들이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의 선교 사명 그 감당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한 바퀴 돌아왔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서 이게 또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1세기, 2세기경에 그러한 그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학교회를 바로 아는 계기가 좀 이루어지고 선교의 과정을 이해하고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순례를 한번 다녀오라고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